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서부 텍사스주 연쇄폭탄 공격 용의자가 자살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오늘 새벽 자신의 차량에서 폭탄을 터뜨려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이달에만 소포를 활용한 5건의 폭탄이 폭발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유력한 제보를 받아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경찰이 텍사스주의 주도인 오스틴 북부 라운드록에 있는 호텔까지 용의자의 차량을 추적한 뒤 경찰 특공대가 차량에 접근하던 중 용의자가 폭탄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특공대원 한 명이 폭발로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일부 언론들은 용의자가 24살의 백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에서 어제 발생한 폭발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연쇄폭탄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에 들어가고 타이완이 감시를 위해 군용기와 군함을 출격시키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중국의 랴오닝함 항모 전단이 어제 늦게 타이완 해협에 진입해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움직임을 감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항모가 오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떠나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다며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국민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중 관계가 최근 무역 문제 등으로 악화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의 분리 시도에 강력한 공개 경고를 한 뒤에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연설에서 중국의 한치의 영토도 절대로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다며 어떤 분열 행위도 반드시 실패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 관리들이 모든 수준에서 자유롭게 상호 방문하고 교류할 수 있는 타이완 여행법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알렉스 윙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어제 타이완을 방문해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진전에 따라 남북미 3국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미북정상회담 장소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판문점이 부각되고 있다며 성사되면 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늘 다음 달에 열릴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모두 3명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대표단의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뷰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07년 시리아의 핵시설 공습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 중이던 이 핵시설은 과거 딕 체니 부통령 등 미 고위 당국자들의 자서전을 통해 내막이 공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데이르 알 조르 지역에 당시 건설 중이던 원자로가 가동에 근접한 걸 확인한 뒤 전투기 편대를 보내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습 당시 전투기 조종석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에 로켓 공격을 가해 35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관영 매체가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로켓이 인파가 분비는 시장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와이벨트로 알려진 시리아 구호단체가 최근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한 동구타의 한 학교에서 시신 20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민간인들이 대피 중이던 이 학교가 시리아 정부군 혹은 러시아군 전투기의 폭격으로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가시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북 양국이 억류 미국 인석방에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는 추측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다고 확인하고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의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가시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잠재적 대화 가능성 때문에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슌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We're not resuming, we're just not stopping.
슌베리 위원장은 20일 VOA 기자와 만나 미국과 한국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기했던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미 군사력 향상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관계가 분열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It improves both our militaries and it also makes a message that we will not be divided. And this is a good time for that.
촌베리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미군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슌베리 위원장은 미군의 준비 태세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f course, they're making all sorts of plans for all sorts of things. There ought to be plans for all sorts of contingencies. Absolutely. That's what we count on these guys to do. So, that's a
미군은 여전히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모든 종류의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단 베이컨 하원 의원은 북한의 잠재적 협상 약속 때문에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we continue training with South Korea and that we don't change what we do because of North Korea's potential promise for negotiation.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가시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 군사 준비 태세와 훈련, 제재 등 기존 계획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We stick with our game plan, sanctions and military readiness and training until North Korea does something tangible. And that tangible has got to be getting rid of the nuclear weapons. Nothing less.
더그 램본 하원 의원도 미북 대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미국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고 한국과의 위대한 동반관계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란 신호를 북한에 알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 heading into talks, it's probably a good signal that they know we're not going to relent. We're not going to give up on our great
또 주한미군은 방어 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북한의 핵 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군의 대비 태세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미국과 한국이 올해 미한 연합훈련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it's the right tone for the talks between the North Korean leader and the U.S. president. So it's
북한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을 위한 올바른 입장이며 따라서 세심한 접근법이자 합리적인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노퍼 부회장은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의 훈련 참가를 자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한연합훈련의 기간이 줄어들고 참가하는 병력의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미한연합군의 대비 태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 같은 유연성은 미한동맹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빈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은 미한연합훈련이 해마다 다르게 실시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exercises are conducted air, land, and sea. In various ways, you know, from computer simulation.
미한 연합 훈련이 공중과 지상, 해상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부터 기동 훈련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해마다 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따라서 훈련이 전년도에 비해 확대되거나 축소됐다고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 훈련은 미군과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공격을 억제하며 북한이 적대 행위를 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라며 반드시 정기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도 미한연합훈련이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내부 선전을 위해 훈련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엔논 선임연구원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미한연합훈련이 규모와 범위 면에서 과거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발로 보일 수도 있는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노력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해는 연구원은 또한 미한연합훈련이 정기적으로 계속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관측한 바로는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지난해에 비해 일부 화력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올해 미한연합훈련이 낮은 수준에서 진행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한연합훈련은 방어와 억제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잠재적으로 정치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훈련이 실시된다는 사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indications of willingness, but we now have to move diplomatically step by step to see whether we can realize.
북한이 비핵화를 시사했지만 그런 의도가 진심인지 파악하기 위해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움직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크로닌 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진전에 진지한 입장이라면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 초 시작하는 연례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의 변화를 확인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훈련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보일 공식 반응이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달 초 평양을 방문했던 한국 정부 특사단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례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했다죠?
예, 김 위원장의 입장은 특사단 수석 대표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기자회견에서 공개됐습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에게 우리 측 입장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그 취지로 김 위원장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며 김 위원장이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발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 군사 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워싱턴에서도 거듭 김 위원장의 입장을 확인한 겁니다. 어제 미한 두 나라가 연합훈련 재개를 발표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대응은 그의 발언의 진정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연합훈련의 진행을 이행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훈련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이 바뀐 건 아니지만 정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미국과 한국 측 설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훈련에 대해 과거와 같은 비난과 도발로 맞서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한 연합훈련을 북친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예외 없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적 군사 행동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한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한반도의 봄은 늘 남북한 간 군사적 대치의 계절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올해는 미한 군사훈련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까요?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비난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맞대응 도발을 경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럴 경우 비핵화 의지 등 김 위원장이 한국 특사단에 밝힌 주요 약속들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 연합군사훈련을 김 위원장이 이해한다고 밝힌 예년 수준보다 축소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다죠.
그렇습니다. 통상 두 달간 진행했던 독수리 훈련을 4주로 단축하고 특히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비원비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전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가 전력과 훈련 내용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대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사실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 아닌가요?
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큰 틀에서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합니다. 최근 북한의 변화는 기존의 분석 틀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대 사건이라는 겁니다.
네,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석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억류 미국인 석방은 미국 정부의 큰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정상회담에 앞서 이들을 석방한다면 당연히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북 정상회담 발표 직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리들과 접촉해 석방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 접촉을 진행 중입니까?
확인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 CIA와 북한 정찰총국 간의 비공식 대화 통로 백채널이 구축돼 가동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 만큼 조만간 여러 수준에서 공개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하원 의원들은 인권 문제 역시 핵 문제와 함께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근본적 변화 없이 인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억류된 미국인을 비롯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would be a grave mistake to dismiss the issue of human rights.
의원은 20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게 된다면 인권 문제를 다루기 바라며 북한은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he president mentions human rights when he meets with Kim Jong-un. If he does, we should release the U.S. prisoners.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내 정치범 문제들을 제기해야 하며 인권은 회담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랜디 헐트그랜 공화당 하원 의원도 북한으로 인한 실질적인 위협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느끼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역시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feel the physical threat more than ever, but also continue to have just a broken heart of what's happening to the people.
헐트그랜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가 비핵화 논의로 인해 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이는 사실이라며 그런 상황을 바꾸거나 인권 문제도 핵 문제와 함께 논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at's true, and I don't know if that is unexpected, but we're trying to change that, or at least make sure that it's still part of the.
또한 북한 정권에 의해 북한 주민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 대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헐트그렌 의원은 북한의 현 정권 아래 인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know. I want to see help. I want to see things change. I'm very skeptical of the current leadership and regime of.
변화가 생기길 원하지만 회의적이라면서 북한이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어 영내의 다른 국가들도 대북 압박을 가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 북한의 훌륭한 주민들을 보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맥거번 의원 역시 정권교체 없는 인권 개선 여부와 관련해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you know, dramatic change is going to happen instantly, but we need to begin that process.
하지만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통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 교체를 단행한 것은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전쟁 말고 다른 옵션이 없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켈리 맥사멘 전 미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은 늘 각본대로 움직여 왔다며 북한을 직접 다뤄본 경험 있는 협상팀이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태 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차관보 대행을 지낸 켈리 맥사멘을 안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한국 정부를 통해 미국의 대화 제의를 해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Sanctions were having an impact on his thinking, especially the fuel sanctions that went into place.
대북 제재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료 관련 제재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흥정이 가능한 대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화 제의를 승낙했을 때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한데 이런 시각과 대북 제재의 효과가 둘 다 작용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비핵화를 의제로 미국의 대화 제의를 해왔는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mean, I think what Kim Jong-un wants ultimately is a security guarantee from the United States, but also I think he wants.
김정은은 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정을 보장받으려 할 겁니다. 동시에 미한 동맹 균열을 일으킬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요. 때문에 김정은의 전략에 대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 여러 조건을 나열할 텐데 미국과 동맹국들은 조심스럽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미북 대화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국무장관에 내정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You know, the constellation of actors, personalities matter.
이런 협상은 정부에 어떤 인물들이 포진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 등이 그 예인데요. 저는 사실 외교에 있어서 이 부분이 다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외교적 관여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전쟁 말고는 다른 옵션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마이크 폼페오 내정자는 대체적으로 북한 상황에 대해서 매파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인사 조치는 미북 정상회담은 연습용이 아니라는 것, 실질적인 게임 전략이라는 것을 현 정부가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CIA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That said, if the agency is involved, I think that's also entirely appropriate. I mean, I think this at the end of the day has to be an interagency.
CIA의 역할이 단순히 커졌다 아니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정부 부처들의 동참은 상당히 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무부, CIA, 국방부 등 각 부처가 서로 연결돼서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무부에 북한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I do worry that there isn't really a lot of people left, if any, who have direct experience negotiating.
북한과 직접 협상해 본 인력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북한은 자신들의 각본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직접 겪어보고 만나본 경험 있는 인재가 중요합니다. 이런 인재들을 하루빨리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5월 안에 열릴 수 있는 미북 대화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Listen, I am cautiously optimistic, and I also think at the end of the day, you know, three weeks ago we were discussing a.
전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3주 전에 우리는 예방적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문제는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차 언급하지만 북한의 의도를 잘 살펴보고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실패로 돌아가면 다른 옵션이 없어 보이니까요. 전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능성 있는 이번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 준비와 예상되는 변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북 양국이 억류 미국인 석방에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는 추측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진행 중인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이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를 사실상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이는 완전한 추측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s just purely speculation at this point. We would love to have our American citizens brought home, a huge priority for this administration, but as far as we're concerned.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인들을 집에 오게 되는 것을 원하고 이는 현 행정부의 커다란 주요 과제라면서도 어떤 일도 진행 중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한 언론은 미국과 북한이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으며 석방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겠다는 어떤 신호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새롭게 밝힐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do have Americans there. You will know that, but I don't have anything new for you.
이어 전 세계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는 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남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You know that the American citizens who are being held all around the world remains one of the top priorities of this administration. When the president first came into office,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해외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안녕을 살피고 집으로 데려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국무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스웨덴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에 대한 논평 요청에도 밝힐 것이 없다며 미국은 스웨덴에서 이뤄진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미국인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무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자신이 아는 한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Not that I'm aware of. If he did, I have no confirmation of him actually doing that. I saw part of the report that you're referencing, but I just don't have any.
아울러 윤 전 특별대표가 북한에 이런 요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도 확인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행정부가 부르면 더 일을 하겠다는 윤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아는 바 없다며 국무부 직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맡고 있고 이를 훌륭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t that I'm aware of. You know, we have our colleagues firmly in place, and they are doing a great job. And we are pleased to have Mark Lambert.
또한 마크 램버트 대북정책특별부대표가 윤 전 대표의 임무를 이어가게 돼 기쁘다며 수전 손튼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 역시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램버트 특별부대표가 윤 전 대표의 직책을 이어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손튼 차관보 지명자와 함께 관련 임무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우호국인 베트남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다며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은 북한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결의 2371호와 2375호 통합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베트남은 안보리 결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부로 베트남 내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을 허가하지도 재발급하지도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베트남 정부는 모든 주와 도시들의 북한인 노동자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나 협력기관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은 관련 부처의 검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결의 2371호와 2375호는 북한의 광물과 해산물, 섬유 등에 대한 수출 금지와 함께 북한과의 협력 사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의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조치는 이후 채택된 결의 2397호가 모든 북한인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면서 강화된 상태입니다. 앞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올해 초 베트남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 국가인 베트남은 이웃나라와 교역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노력에 동참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에 따르면 베트남은 과거 북한으로부터 매우 싼 값에 석탄을 사들인 나라입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는 지난해 국적을 세탁한 북한산 석탄이 베트남에 유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은 과거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고한 이행 의지와 함께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제출한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에선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의 김중정 전 대표와 최성일 부대표의 출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교관 자격으로 베트남에 거주하던 이들은 사실상 추방 형식으로 베트남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베트남의 결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첫 이행 사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일부 나라들이 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례 등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올해 보고서는 예년에 비교해서 페이지 수가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충실해진 내용 때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여러 분야에 걸쳐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많은 게 특징이고요. 또 과거와 달리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결론에 이른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14년까지만 해도 약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다가 2015년부터 300페이지 안팎으로 분량을 늘렸습니다. 올해 보고서 역시 292페이지로 양에 있어선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보고서들이 전년도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거나 이미 언론 등이 언급한 의혹을 훑고 지나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또 안보리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패널이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는데요. 불과 6개월여 만에 나온 보고서에 새로운 내용이 충실하게 담겼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아무래도 전문가 패널의 권한이 강화되고 예산도 늘어난 데 따른 결과가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21호는 전문가 패널의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과 분석 지원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성사진 분석 서비스 구매와 그 관련 무역과 국제안보 데이터, 정보원 접근을 위한 추가 예산을 배정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각국의 제재 이행 분위기가 높아진 점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해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위반 사례들을 확인하기 위해선 각 유엔 회원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올해 소개된 내용 중에는 유엔 회원국이 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제보 등을 토대로 충실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이행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무기의 확산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시리아가 대표적인데요. 북한이 시리아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화학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과 시리아의 군사적 협력 정황은 과거에도 담겼던 사안 아닌가요?
그러나 이번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과 시리아의 군사적 협력 정황을 총 6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자들의 잦은 시리아 방문이 눈에 띄는데요. 전문가 패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자들이 시리아를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직접적으로 스커드 D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전달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나 청송연합회사 등이 연루됐습니다.
시리아는 자국민들에게 화학 공격을 한다는 의혹으로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나라인데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화학무기를 실은 공군기들이 출격했던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의 한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59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화학무기 개발에도 일부 관여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40건이 넘는 화물을 시리아로 보냈는데 이 안에는 그 화물이 내산성 타일, 즉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산성 타일은 화학공장의 내장재로 쓰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와 북한의 관계는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축전을 서로 빼놓지 않고 보낼 정도로 관계가 남다릅니다. 여기에 지난 2007년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 적이 있는데요. 이 핵시설을 지원한 게 북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금수품과 관련한 내용도 이번 보고서가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군요.
네, 그중에서도 북한의 대표 수출품이었지만 현재는 전면 금지된 석탄이 눈에 띕니다. 전문가 패널은 수출이 일부 가능했던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러시아, 베트남의 북한산 석탄 수입 30건을 특정해 조사했는데요. 이 중 말레이시아에 수입된 단 한 건만이 제대로 보고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북한산 석탄을 다른 나라 석탄으로 기재한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북한산 석탄임에도 이를 속인 겁니다. 따라서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 수출량에 대한 제대로 된 산출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북한산 석탄에 대한 상한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석탄을 문제 삼았는데요.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수출에서도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보고된 석탄의 총액을 계산해보니 약 4억 1,355만 달러였는데 이는 상한선 4억 달러를 초과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다른 나라 석탄으로 둔갑한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다죠?
그렇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 극동의 포시에트항을 출발한 피지 선적의 지근 7호의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해 4월 9일 한국 포항 인근 앞바다에서 사라졌는데 이후 4월 12일 같은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이 배는 원산으로 들어가 석탄을 싣고 나온 겁니다. 이런 장면은 위성사진에 고스란히 담겼고요. 이후 이 배는 4월 14일 러시아 나호카항에 입항을 했고 배의 이름과 선적을 바꿉니다. 그리고 5월 19일 적재하고 있던 석탄을 내렸습니다.
원산에서 석탄을 실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라졌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운항을 재개했고 또 러시아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머물렀군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 패널은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선박이 제공하는 문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선박이 실제 증명 서류에 명시된 항구에서 석탄을 적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치품도 여전히 북한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50만 달러치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또 유럽 등지에서 각종 와인과 화장품 등 그 고가의 물품들이 유입됐는데 이를 막진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위반 사례들이 나온다는 건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반 사례가 많다는 건 그만큼 각국의 이행과 단속 노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그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던 것들이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야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석탄 수출의 경우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북한 항구에서 실어서 중국 항구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해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것은 물론 최종 항구에 도착해서도 선박의 이름과 선적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 제품을 옮기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하겠군요.
맞습니다. 공해상에서 배를 맞대 유류를 옮기는 건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항구에서 싣던 제품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른 나라의 눈을 피해서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패널의 역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가 잘 이행되는지 또 위반 사항은 없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재 위반이나 회피를 줄이기 위해 안보리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특정 인물과 기관을 제재하고 북한 외교관이 상주한 나라들의 추가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라고 권고하는 등의 그 구체적인 제안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혹시 전문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출신 전문가는 자국의 위반 사례를 보고서에 넣는 걸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BOA에 전문가 패널이 출신 국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임명돼 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각 나라들이 자국 출신 전문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콤 전 분석관은 혹시라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주를 이용해 추가 의견을 넣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올해 연례 보고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하면서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적어도 10가지의 불투명한 장애물들이 회담 앞에 놓여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상회담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군요.
네, 정상회담을 반기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만큼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가령 회담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적다는 것, 협상팀을 구성할 북한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적다는 것, 두 정상의 예측을 할 수 없는 기질 때문에 회담이 잘못되면 무력 충돌 가능성이 오히려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주한미군 철수 합의 가능성, 비핵화 인식에 대한 근본적 차이, 또 불량 정권으로 낙인 찍혔던 김씨 정권이 회담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로 인식될 우려, 평양이 요구할 비핵화의 대가, 북한 정권의 상습적인 거짓말, 또 회담 장소를 놓고 견해차가 커질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정상회담은 실무급에서 사전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덜컥 5월까지로 시간을 못 박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00년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9일 벨기에 브뤼셀 포럼 토론에서 정상회담 합의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준비할 기간이 필요한데 5월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미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도 8일 VOA에 더 낮은 실무급에서 비핵화에 관한 평양의 진정성을 먼저 탐색하며 대화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백악관 고위관리는 8일 전화회견에서 그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는 거래로 명성을 얻은 대통령으로 옛 행정부와 매우 다른 접근을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2년 미국이 실무급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했지만 더 나아진 게 없었다는 전례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같은 독특한 독재, 전체주의 체제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 유일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의 초청을 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고집하지 않은 게 오히려 오늘의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실무를 담당할 경험 많은 전문가가 행정부에 적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와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 등 여러 전문가들은 8일 VOA에 공석 중인 주한미국 대사, 유력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 교수의 대사직 낙마, 조세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은퇴, 국무부의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마저 공석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ir expertise on this nuclear issue and on North Korea.
행정부 내 핵과 북한에 관한 전문가층이 매우 얇기 때문에 인력을 외부에서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9일 VOA에 미 정부에는 대북 협상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여전히 많다며 그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앞으로 요구할 대가도 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요?
네, 빅터 차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북한 정권은 절대 공짜로 뭔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 정권이 이번에 핵 미사일 시험 유예,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대응하지 않고 정상회담까지 제안하면서 대가를 자세히 요구하지 않은 게 앞으로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관리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북한과 대화에 관한 대가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인식이 다른 것도 앞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비핵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비핵화를 미국과의 군축 협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8일 VOA에 북한 관리들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무기 체계의 감축을 비핵화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n in my discussion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is they define a Korean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괌에 있는 미 전략 폭격기와 전진 배치된 핵 잠수함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아니라 선언적 비핵화가 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약속 파기와 말 바꾸기, 거짓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도 자주 평양에 속았던 옛 행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과거 부시 행정부가 강경책을 구사하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로 돌아섰다 낭패를 당했듯이 언제든 북한 정권의 기만에 속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8일 VOA에 북한 정권이 다시 협상의 연막을 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smoke screens, no lying. This has got to have clear.
심지어 나중에 북한 정권의 약속이 진실이 아닌 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아주 촘촘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보다 미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선에서 일단 합의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이 그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8일 VOA에 북한이 미국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역량을 제한하는 쪽에 우선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대가로 뭔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에 미국이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데 빅터차 교수는 에너지와 경제 지원, 제재 해제, 다른 가능성은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합의가 이루어지면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미북 적대관계가 청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한 상호 방위조약과 연합사령부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전에 이런 합의가 실행되면 동맹국의 우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한 동맹의 긴밀한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독약이 돼 무력 충돌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군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친 기질을 가진 두 지도자가 만나면 오히려 추가 협상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빅터 차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그럴 경우 전쟁의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9일 트위터에 북한 정권이 진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엄청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한 것은 몇 배로 갚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신조라며 정상회담이 틀어지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이 밖에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8일 트위터에 김정은은 핵무기 포기 때문이 아니라 핵미사일에 대한 그의 투자가 미국이 그를 동등하게 대하도록 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 정권이 미북 정상회담을 불량 정권에서 정상국가로 탈바꿈하는 선전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합니다. 또 북한이 이미 핵포기를 약속했던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다는 것,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미국과 한국 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동맹관계는 물론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북한 결핵 환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방북한 미국인 신부가 있습니다. 미국 메리놀 외방선교회 한국 지부장인 제럴드 해먼드 신부인데요. 다음 달 말 53번째 방북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My name is Father Gerard Hammond, and I was born in Philadelphia, and I lived there for a long time. Our family lived in those row houses.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제럴드 해먼드 신부.
이제 한국 오자마자 이제 함체도 이제 바꿨습니다. 제 25살 전에 사제 소품 받고서 한국에 왔었습니다.
25살이던 1960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그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 유진배 재단과 함께 방북길에 오르며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The whole generation has stunted growth. You can see that. Where you see suffering, I mean, you want to help. And so that was always been kind of my thought. Where there is suffering, you know.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영양 실조를 겪고 고통받는 주민들을 보며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유진배 재단과 함께 1년에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온 해먼드 신부. 방북할 때마다 평양과 남포,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12개 진료소, 요양원을 돌며 1,500명에서 2,00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단을 통해 치료받은 북한의 결핵 환자는 25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10명 중 2명은 치료에 성공하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들의 죽음을 보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해먼드 신부는 말합니다.
So that's the sad part when you see, you know, you go to a center, there are 12 centers we visit, you know, and you say, the doctors say right away, well, so and so died, and that's sad in that sense.
북한에 방문해 환자들을 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때마다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해먼드 신부는 유진배 재단이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원산 등 지역의 진료소를 늘려나가기를 원하고 있고 북한 당국도 재단에 이를 요청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 등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해먼드 신부는 지난해 세계 최대 가톨릭 평신도 단체 콜럼버스 기사단으로부터 받은 기쁨과 희망상의 상금 10만 달러를 북한 결핵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No, I never expected it. I just got a letter saying you would be receiving this award and that it was $100,000. So I said, well, I'll be there.
해먼드 신부는 북한 다제네성 환자들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은 결핵 치료에 성공하지 못한 20% 환자들이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양원 설립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es, we have started to build houses for those who were not cured. We have only 80% cure, which is excellent, but there's only 20%. So
요양원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대북 제재로 보일러 시설 등 건축 자재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티브 린튼 유진배 재단 대표가 미 국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태라고 해먼드 신부는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은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미국인 방북 금지 조치로 북한에 방문할 때마다 특별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It usually they respond in a month, and then I take their letter, which grants a new passport to the embassy, and they look at it. I have an interview. I apply for the new passport. All of those papers.
특별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국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전 승인을 받아 또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치를 떠나서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일인데 왜 방북할 때마다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해먼드 신부는 오는 4월 30일 53번째 방북길에 오릅니다. 올해 들어서는 첫 방북입니다.
During this, I mean the spring trip. Which will be, you know, as I said, April 30 to May 22nd.
이번 방북 기간 동안 자신의 기부금으로 짓기 시작한 요양원 건설을 둘러보고 12곳 진료소를 방문해 결핵 환자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해먼드 신부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멕시코 신부 의사 등을 포함해 유진배 재단 관계자 13명이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주 동안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를 위해 해먼드 신부는 지난 1월 미국 정부에 북한 방문을 위한 특별 여권을 신청했고 현재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해먼드 신부에 따르면 유진배 재단은 앞서 다제내성 결핵 환자 1,500에서 2,000여 명이 6개월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의 치료약을 배편으로 북한에 보냈습니다. 해먼드 신부는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이라며 앞으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북한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은 이제 환자 첫째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쪽에서 도와했었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85세이고 또 이 민족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끝까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북한에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방문하고 싶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미국 50개 주를 소개해드리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